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좋은 이웃나라로서의 다짐을 유지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합의를 토대로 관계를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회담의 후속 과정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좋은 이웃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중국 측에 사의를 표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두 정상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경제대국 중국 간 전략적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권 내 수니파와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대립각을 세워온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아파 유력 성직자를 처형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열린 비밀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안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한반도 동해 인근에 초음속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해 일본해 해역에서 태평양 함대의 미사일 탑재 함정들이 적의 해상 무입 목표물을 겨냥해 모스킷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표물에 모스킷 순항미사일 두 발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킷 순항미사일은 120km 범위 안에서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옛 소련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음속의 3배로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25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모스킷 순항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의 한 이민시설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3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과 미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이 운영하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소재 한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는 시내 거리를 떠도는 이민자 약 71명을 이송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화재 건물에 이들 이주민들이 수용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경찰 차량 10여 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와 피해자 수습 활동에 나섰으며 건물 밖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자들의 국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사망자들에 대한 언급 없이 부상자 대부분이 베네수엘라인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 해군 11 항모강습단장은 이날 입항 뒤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자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미츠호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버금커일함 등으로 구성된 제11 항모강습단은 전날 한국 해군 구축함 등과 함께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 워리어실드를 실시했습니다.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은 북한이 전날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해당 SRBM이 핵 공중폭발 시험 사격이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중부전선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담당하는 미사일 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 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에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에 대해 미한 훈련은 방어적이며 비핵화 목표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적대국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하원의원들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9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연일 비난하는 미한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에도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연방의회 중진의원의 의견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한연합훈련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동안 무수히 밝혀왔던 모범 답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의원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직답 대신 미한 훈련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The one thing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is that our exercise.
미국의 무기 배치나 태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가 답할 사안이지만 한 가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은 건 한국과의 훈련과 협력은 오래 지속돼 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동맹의 안보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외교안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진 의원이 한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건 처음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적용을 강요당하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is that we are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with the DPRK and we
이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트너인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22일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핵 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며 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CBID를 적용해보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적국들의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브라운 상원 의원이 최근 적성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타미 투버빌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에 중국 외에도 북한, 이란, 러시아를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이들 국가의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내 공공 혹은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또 해당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한 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중국인들의 미국 농지 소유가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는 주요 적국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법의 일본도 성명에서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의 급증은 주요 적국들이 우리 농업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농지 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선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찰 풍선이 알래스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미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 의원은 지난달 중순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과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미군 시설 인근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 의회에선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텍사스주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유죄 여부를 놓고 미국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대국인 북한 당국자에 대한 행위는 미국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검찰 측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북한 대사관 침입이 미국에서 벌어졌어도 명백한 범죄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24일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안 씨가 미국에서 같은 사건을 저질렀어도 미국에서 기소됐을 것이라며 최근 안 씨 측 변호인이 내세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즉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애닐 로차 판사는 지난 1월 미북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제출한 문건에서 스페인 당국이 안 씨를 기소할 때 외교 공관이나 외교관에 대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를 사유로 제시한 만큼 미국 역시 외교적 관점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이달 10일 반박 문건을 내고 안 씨는 적국의 관계자들을 설득해 망명시키려는 의도로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적국인 북한이라는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이 재반박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양측 간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문건에서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북한 외교관과 가족도 미국 정부의 보호 대상이라는 비교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구성원들을 면책 특권과 보호를 누리는 북한 관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청원인이 미국에 있는 북한 관리 혹은 그들의 가족을 상대로 행동했다면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북한 관리가 공식적인 업무로 미국에 있는 게 아닌 만큼 북한 관리와 그들의 재산이 미국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유엔으로부터 북한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대표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외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엔이 북한 대표부 소속 외교관에게 지위를 부여한 뒤 이를 국무부에 통보한다며 절차상으로도 미국 내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측의 주요 쟁점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쌍방 가벌성 원칙 존재 여부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현재 검찰은 스페인에서의 안 씨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처벌받을 범죄인 만큼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은 적국인 북한 외교관에 대한 행위를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공방을 토대로 쌍방 가벌성 원칙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쌍방 가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인도에 반대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일본, 타이완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켄 칼버트 의원이 이끈 의회 대표단이 최근 일본과 타이완,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에는 국방 담당 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의 탐콜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의회 대표단의 해외 방문 관련 관행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주일 일정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지난 17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버트 의원은 지난 20일 귀국 후 성명에서 동료들과 나는 미국의 미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초당적 대표단은 일본, 타이완, 한국의 관계자들과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과 강력하고 협력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역내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추가 공격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콜 의원도 20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가운데 미국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자들에 맞서 타이완, 일본,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을 국제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직접 조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ICC의 자체 조사, 국제특별재판소 설치, 국내 형사기소와 보편적 관할권 행사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를 통한 회부는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우회 방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처럼 ICC가 북한 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 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낸 관계자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유일한 차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를 ICC에 제출한 반면 한국 같은 북한의 피해 당사국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제조사 관여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전직 ICC 판사는 한국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ICC에 요청할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이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몰스턴 리버티 대학 법대 학장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방안만이 유일하지 않다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의 영토 관할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is not the only way. There's again territorial jurisdiction.
잔악 행위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고 한국이 회원국이라면 전쟁 범죄를 포함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북한을 잠재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학장은 또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다른 북한 고위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 관할권도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CC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 조사를 시작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로펌, 즉 법률 사무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의 나위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이날 VOA에 국제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모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는 ICC는 2014년 이후 자국 영토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ICC 관할권에 동의한 우크라이나의 2015년 선언을 바탕으로 푸틴을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혐의는 ICC의 관할권이 없는 북한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한국의 제소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27일 VOA에 우크라이나는 ICC의 검찰부가 들어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하려면은 엑스오피시오 검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제 북한 그 김정은이의 범죄 혐의를 잡아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어떤 식으로 컬렉트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북한을 잡기 위해서 그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고소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할 정부가 없어요.
송 전 소장은 또 국제 법률가들 사이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 등 아랍의 역사는 이미 유럽 등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설령 고소 고발을 결정해도 ICC를 납득시키는 게 큰 과제란 설명입니다.
누가 가서 ICC 검사를 convincingly 그 우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분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한국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북한의 그 디테이터십이 토탈리테리언 레짐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뭐 북한 레짐의 그 아주 유니크한 캐릭터 같은 거를 누가 그거를 다 저쪽 검사나 그 저 웨스턴 컬처에서 브로트업된 그런 그 저 저지나 프로스큐터를 누가 충분히 컨빈스 할 만큼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것도 통달하고 이 문제의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건 완전히 맨땅에서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죠.
송 전 소장은 과거 ICC가 천안함과 연평도에 관한 예비조사를 할 때에도 북한은 한국과 달리 전혀 협조하지 않아 결국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 문제는 가시적 성과가 적어서 한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 관심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추진할 인재와 동력이 부족한 게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몰스단 학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좌시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I think that's a mistake. I don't think they should be afraid that focusing on
탄 학장은 대량 학살 범죄에 집중하는 것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런 접근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앞서 50차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보편적 관할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관할권은 범죄 장소, 범죄 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은 국제법상 논란이 너무 많아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다양한 북한 결의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안팎에 파급력이 더 있을 것이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꽉 박아가지고 요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번역이 돼서 뭐 이게 슬슬 돌아댕길 때 그 이북의 고위층도 이게 오다 가다가 볼 기회가 있거든. 아 김정은이가 최고 지고 지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규탄을 하네 하는 거를 이제 의심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김정은이 인권 침해에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re's some value in identifying him personally because he clearly is responsible.
COA 보고서 이후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제 관심사가 높은 것도 큰 기여를 했다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카비알라 변호사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여성 수십만 명이 중국 동북 삼성 지방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국제법률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가 탈북 여성과 소녀들을 상대로 자행된 만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 GRC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 삼성에서 12세 이상의 탈북소녀와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강제 임신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부기구인 이 단체는 26일 중국의 메두존에 있는 북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탈북한 이들이 인신매매 등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헤이장롱성 등 중국 동북 삼성을 레드존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탈북 소녀와 여성들이 조직적인 강간과 강제 낙태, 강제 결혼, 성노예에 노출된 가운데 이 같은 범죄를 방조하는 중국 공안과 경비원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범죄 조직들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관련 불법 사업으로 연간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GRC는 추산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환기 정의워킹그룹과 함께 탈북민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 2020년부터는 탈북 여성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장기간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북중 국경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7, 80%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이 단체의 소피아 에반젤루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악행위에 대한 국제적 침묵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여성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중국의 레드존에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의 성노예 산업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 통제로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곳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젤라 변호사는 27일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BOE의 서면 질의에 탈북 여성을 둘러싸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을 통해 중국과 관여하고 관련 상황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본질적으로 정책을 재고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22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등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인권 침해가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탈북민 교육기관인 한국하나원의 서정배 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서 원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의 행태를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역할과 관련해선 특히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 원장은 또한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탈북민 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정배 원장과의 인터뷰 2편 계속 보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또 통일에 어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탈북민을 말할 때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하고 또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에 남북 주민들을 통합시키고 서로 이해시키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새로운 이산가족으로서 가장 통일을 원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런 동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통일을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에 그런 통일 희망을 심어주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보면 우리 남한 주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북한의 실상도 알리고 또 북한의 어떤 통일의 필요성도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됩니다.
예, 앞서서 이제 탈북민들 특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오시는 분들 이제 트라우마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이 뭐냐 이렇게 탈북 여성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마음 다스리기였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실생활 정보를 드리면 가장 좋아하시긴 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활 정보를 드리면 좋아하고 특히 뭐 직장 예절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또는 무슨 법률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해 준다든가 또는 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탈북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목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여기 하나원에 있는 3개월 동안 다른 것보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기 아까 마음 다스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탈북민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차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차별 없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떤 그 살기 위한 어떤 분위기 이 환경 특히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가장 부정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성분제도일 텐데요. 한원에서도 이 평양 출신과 지방 출신들 사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엔 좀 어떻고 또 탈북민들 사이 요즘에 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북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분리,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칼럼을 하나 봤는데 북한 사회도 너무나 이것이 고착화되고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노력을 덜 하더라도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대우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어떤 출신 성분 제도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인 측면이 많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회가 또 발전을 못하고 또 불만이 좀 쌓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탈북하는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이 그런 데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탈북의 한 요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저희 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80여 명이 이 탈북민들이 3개월 동안 머물고 떠날 때 가장 좀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예,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들어왔을 때 기대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저는 기대보다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그것이 자신감이 되고 우리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니까 거기서 운전면허증을 저희가 취득을 시켰습니다. 네. 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그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남성들은 실기까지 보게 하는데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또 운전면허 말고도 그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부분들을 네.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땄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3개월 후에 수료하실 때 나가서 이제 좀 살아보겠다.
예.
또 열심히 해보겠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보일 때 저는 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잘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지원 사업을 좀 오랫동안 담당을 해봤는데
네.
그 결국은 개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예.
성공적인 삶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어떤 굉장히 경쟁적이면서도 또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과정은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네.
삶이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가봤더니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길고
네.
그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네.
결국은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노력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성공을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탈북민들이 뭐 처음부터 우리 사회에 와서 바로 무엇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노력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네.
또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탈북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든 분들한테 정착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착기본금이라고 하는데 기본금이 현재는 1인당 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취약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네.
맞는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주택 지원인데
네.
주거 지원은 이제 가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혼자 오신 분들은 개인이 하지만 가구 단위로 임대주택을 알선을 하고 보증금을 1,600만 원까지
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면 월세는 좀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취업을 알선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취업 능력을,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을 했을 때
네.
3년 이상 장기 취업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것을 그냥 써버리면 안 되니까
예.
저희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2,400만 원까지 본인이 그 행복통장, 미래행복통장이라는 데 불입을 하면
네.
그만큼의 그 자산을 더 추가해서
네.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학교까지는 뭐 전액 무료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경제적인 그 뭐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원 원장님이 보실 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다음에 하나원은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숫자나 규모를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우리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서 더 당장에 늘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뭐 차치하고라도 저희는 특히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오면 전원 수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그 준비를 시켜드리는 그런 곳으로서 사실은 통일 준비의 최전선에서 이분들을 환대하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첫 사회정착 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의 서정배 원장과 함께 최근에 탈북민 지원 현황 등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식량난과 알곡 증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춘궁기를 앞둔 시점에 식량 사정과 농사 전망은 어떤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을 비롯한 농업 문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내각 확대 회의는 지난달 열렸던 노동당 전원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알곡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못.
북한 당국이 잇따라 전원회의를 연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식량난이 있습니다. 원래 12월은 식량난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을 거지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12월에는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6,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도 1월보다 무려 1,300원이나 오른 겁니다.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북한 당국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을 수입한 것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중국에서 7만 7천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쌀 가격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킬로그램당 6,100원이었던 쌀값은 올 3월 10일 6,000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주로 양강도와 함경도의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도 평양의 경우 쌀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뭐 최근 그 3월 중순 뭐 식량 가격이 좀 떨어졌다. 지금 한 거의 평양이 한 5,500원 정도 되거든요.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이 시장에 풀려 가격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쌀 그 약 뭐 작년도 12월부터 한 60만 톤이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이 된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시장에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탈북민들은 평양의 식량난은 진정됐지만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같은 지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주로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3년 이상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이 들어오지 않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뭐 하루에 세 끼 다 먹는 집은 거의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끼, 한 끼 그것도 뭐 거의 이제 풀에다가 옥수수가루 섞어서 이제 먹는 집도 많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좀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굶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움막 생활 하다가 그거 떨어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굶어서, 사망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과 내각은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알곡 고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관계공사, 농기계 보급, 간석지계관, 곡물 수확량 제고 등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은 밀과 보리의 파종을 10일가량 앞당기며 봉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핵심이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알곡 생산을 늘리려면 농민에게 인센티브, 즉 혜택을 줘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은 농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당국이 헐값에 쌀을 수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도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입니다.
농민이나 협동농장은 정부에다가 싼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시장에 팔면 더 비싸게 받는데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탈북민들은 북한의 곡물 수매 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11월, 12월이 되면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수매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두 가지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국정 가격은 쌀 1kg이 46원입니다. 반면 시장 가격은 6,000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정 가격을 적용해 쌀을 수매합니다. 만일 쌀 100kg을 수매할 경우 농민에게 4,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만일 농민이 같은 양의 쌀을 장마당에 팔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쌀 100kg을 국가에 팔면 59만 5,400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이 농업 수확량을 늘리려면 중국처럼 협동 농장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협동 농장을 가정농으로 바꿨고 그 결과 수확량이 50%나 늘었다는 겁니다.
China had the same system until 1978, the collective farm system. And then Deng Xiaoping, remember Deng Xiaoping came in.
또 다른 것은 비료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의 지시대로 알곡고지를 점령하려면 농과 밭에 질소, 인상,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1년에 필요한 비료량은 58만 톤이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북한 당국도 전원회의에서 비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료 생산 방안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올해도 극심한 비료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그 비료 화학비료 대신에 다른 뭐 성과가 많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광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뭐 비료를 대체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말이 그런 거지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올해 농업 전망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물이 55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7만 톤 이상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4월부터는 북한의 보릿고개인 춘궁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지난해 거둔 쌀과 옥수수, 즉 강냉이는 다 소비하고 아직 새 곡물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북한 농업에 밝은 조충희 씨는 올 춘궁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중국서 식량 수입이 잘 되면 그럭저럭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60만 톤이 빨리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그냥 방치해 준다면 국경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이제 4월이나 5월에 가서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농업의 나라에 존망이 걸려 있다면서 밥 먹는 사람들은 모두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고 중국의 대규모 원조가 없는 한 식량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 여객 가공 수출액이 전체 대중 수출액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재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의 2월 대중 수출 총액 937만 달러 가운데 여객 가공 무역액은 50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객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여구의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손목시계와 신발 등의 재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1년 여구의 가공 형태의 무역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일부 재개된 지난해에도 전체 대중 수출에서 여구의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구의 가공 형태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북한의 2월 대중 여구의 가공 수출 급증은 OEM으로 제조, 판매된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 주도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534만 달러, 인모가 사용되지 않은 가발 속눈썹 제품과 인조 속눈썹 제품의 총액은 각각 5만 8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들 3개 품목의 총 수출액 544만 달러 중 여구의 가공 형태로 거래된 금액이 504만 달러, 즉 92%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여구의 가공 형태의 수출액이 504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북한에서 중국으로 여구의 가공 방식으로 넘어간 물품이 모두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서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 가발과 속눈썹을 제조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북한은 1월과 2월 중국으로부터 사람 머리카락, 인모를 각각 1,089만 달러와 350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모는 1월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1위에 올랐고 다음 달인 2월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1위를 차지한 건 인모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관련 제품이 수입과 수출에서 번갈아가며 최다 상품이 된 건데 원재료를 들어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OEM 제품의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편 지난달 여구의 가공 무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뤄진 북한의 대중 수출 형태는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통과 무역이었으며 국경 무역과 일반 무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3월 28일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도핀 카운티 내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심 용융 사고가 발생합니다.
Civil defense officials are urging you to take cover.
Please stay indoors with your windows closed.
노심 용융이란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 공급이 끊겨 원자로 내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 기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 내 최악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기록된 이 사고는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합니다. 다섯 겹의 보호막 중 네 번째 방호벽까지 뚫리면서 일부 방사성 기체가 대기 중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도핀 카운티와 인근 지역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암 발생이 다소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승인받은 129개 원전 건설 계획 중 이미 짓고 있던 53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특히 1970년 초반부터 시작된 원전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고가 난 원전은 영구 폐쇄됐고 같은 구조의 미국 내 원자로 7개도 작동이 중지됐습니다.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고가 난 쓰리마일 섬 원전 주변에 대한 정화 작업은 79년 8월 시작돼 93년 12월에 끝났으며 이 작업에는 약 10억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1969년 3월 28일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첫 추기경이 탄생합니다.
김수환 서울 대교구장이 교황기를 든 성직자와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 바오로 6세는 1969년 3월 28일 한국의 김수환 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의 나이는 47살로 세계 최연소 추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후 30년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지냈고 주교회 산하 여러 분과 위원장과 전국 단체들의 총재를 맡았습니다. 1975년 6월부터는 평양교구장 서리도 겸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의 철권 통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서 한국민들의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노환에 따른 폐렴으로 입원해 투병 중 2009년 2월 16일 향년 87세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도자로 꼽힙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뷰의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